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저희들은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균형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쪽에 치우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런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공감은 안 되지만은 이제 삶이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세상은 참 친절한 곳입니다. 원래 이제 개그나 유머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박보검, 정우성, 장동건 이런 분들에게는 개그나 유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바라만 봐도 미소가 막 지어지는 그런 거죠. 무슨 말만 해도 막 웃음이 터지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의 경험도 맞고 그런 분들의 생각도 맞습니다. 잘 되는 나, 잘 풀리는 나, 그거 맞는 얘기. 근데 그런 것도 맞고.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예전에도 설교실에 몇 번 추천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 스카페 박사님이 쓰신 두꺼운 책입니다.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20살 때 처음 이 책을 만나고 한 뭐 3-4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 목차를 보면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훈육, 사랑, 성장과 종교, 은총. 제목은 좀 딱딱한데 내용은 종교적 언어가 아닌 슛을 읽히는 언어로 잘 쓰여 있고 굉장히 내용이 이제 복음적인. 이 박사님의 이력이 독특한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원래는 불교에 심취했어요. 본인이 불교랑 잘 맞다고 생각하고 불교 종교가 무엇입니까? 불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으로 사람을 돕다 보니까 심오한 영적인 힘을 만나게 됐어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심 주제는 복음이고 이제 기독교적인 주제가 많이 나오지만은 불교 용어, 불교 개념도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즉고. 삶은 계란이다가 아니고 삶은 고통이다. 생즉고. 삶은 즉 고통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 혹은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삶을 살아가는데 응당 따르는 그 고통을 정면 돌파해서 내가 받아내고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이 초중고등학교 다 개학하는 시즌입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개학 시즌이에요. 스트레스가 언제 생기냐면 학교 가기 싫죠. 출근하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학이 되었는데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6시간, 8시간, 10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을 피해볼까 하는 생각부터 벌써 이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직장인이 출근하기 싫은 마음,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 가장이 돈 벌기 싫은 마음, 가정주부가 집안일 하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을 회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스트레스의 이제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여러분 출근하면 그럭저럭 일할만 합니다. 뭐 커피도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얘기도 하고 뭐 정보도 공유하고 막상 공부를 하면 할만 합니다. 야, 왜 어른들이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지 하면 그냥 할만 해요. 하게 돼요. 막상 집안일을 하면 할만 합니다. 뭐 깨끗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보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 이 존재의 의미이고 여러분 존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려면 심장이 뛰어야 되고 혈관으로 피를 보내야 되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고 밥값만 줄여도 집을 사겠네.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만 먹어야 돼요. 너무 조금 방심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빼야 돼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분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뭐 아들까지 챙기냐 그게 아니고, 제가 첫 사역했던 중고등부, 첫 사역지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을 이제 부서에서 이제 신앙 지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한 거.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 있는데 요즘 식대가 많이 올랐어요. 식대가 10만 원이래요. 결혼식 이 부주를 얼마를 해야 된다. 존재하니까 부주도 해야 되고 존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식대가 10만 원. 존재하니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니까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같이 살면 아내 챙겨야지,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챙겨야지. 저희 둘째는 지금 개학이 됐는데 아직도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수영장 갔다 온 게 막 아마 좀 잘못됐나 봐요. 열이 올라갔고 4일째 학교를 못 가고 급기야는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아내와 딸을 그냥 이틀째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존재하니까 몸이 아프고 여러분 돌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꾸 아프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존재라는 개념을 소유 개념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소유함으로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갖는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월요일날 이제 진료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 내과를 뭐 큰 병원 아니고 내과를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자란 동네 모교에 있는 익숙한 병원이고 그 동네 뭐 골목까지 제가 잘 알죠. 어디 주차하면 주차비를 안 낸다 다 알고 있어요. 잠깐 30분 주차하고 왔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딱. 이야, 여기다 원래 주차 딱지를 안 끊는 곳인데 걸어갔었으면 딱지를 안 냈을 텐데. 소유했기 때문에, 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 거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을 사면 산다고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집을 팔면 판다고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죠. 그 집이 조금 고가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소유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것저것 다 귀찮고 무소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고통이 있다면 부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두 번째 주제죠. 부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인의 고통이 큽니까? 직장이 없어서 출근할 수 없는 백수의 고통이 큽니까? 부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람잘난 없는 아이들이 속 썩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가정의 고통이 있다면 뭡니까?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올드 싱글의 고통이 있어요. 한 달 뒤면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아직도 혼자냐? 싱글의 고통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솔로 대첩 이벤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5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한 15개 도시에서 12월 24일 짝을 찾지 못하는 솔로들이 짝을 찾기 위해서 개최된 행사예요. 좋은 취지였으나 얼마 못 가 행사가 폐지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만 한 99% 그냥 다 모이는 바람에 성비가 안 맞아갖고 행사가, 연인을 바라보는 싱글의 고통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고통이 있어요. 이사를 다녀야 되죠. 전셋집을 구해야 되죠. 액자를 함부로 걸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영락교회로 임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래요. 아, 내가 맡은 일만 아니면 나도 목사님 따라서 영락교회로 옮길 텐데. 영락교회 성도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엄청난 복이죠. 그러나 영락교회 성도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사귀어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오래된 기도 제목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왜 가난인가?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인 거죠. 그들은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면 받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하라고 눈치 주죠. 봉사하라고 눈치 주죠. 여전도에 남성교회 하라고 눈치 주죠. 직분 받으라고 눈치 주죠. 그렇다고 여러분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지만 여러분 정착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그들이 받는, 내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느끼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휴가, 여름 기간에 휴가를 가는데 한 번 주일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다 주일날 부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근데 영락교회가 너무 좋은 나머지 첫째도 그냥 부서 가겠다. 둘째도 그냥 부서 가겠다. 그럼 아내랑 같이 가려고 했더니 아내는 또 둘째를 챙겨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 혼자 그래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 날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내일 어디 가지? 고통이에요. 고통.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고통이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정하지 않고 마음껏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정하지 않으니까 부재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만 되면 그분들은 이런 고민일 거예요. 내일은 어디서 예배 드리지? 존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소유, 부재를 선택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부재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건 소유하느냐 무소유하냐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의 소유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주님의 뜻,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 신앙의 비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소유를 의지하지 않겠다. 존재 그 자체의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가. 그분의 임재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중의적 의미가 있는 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임재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임재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재만으로도 든든한데 다윗은 지금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운전석에 계시는가? 조수석에 계시는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그분의 임재를 중요시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치, 그분의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내 앞이다. 나보다 먼저이다. 그분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자 할 때 꼭 점검해야 될 놀라운 주제이고 왜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탁월한가? 이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시는가? 그 비결이 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은 늘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 그분의 우선순위는 몇 번째인가? 그분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고 때로 그분이 너무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불안감에 떨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주제권이라고 그래요. 주제권, 로드십.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라는 거죠. 그 제자 훈련을 그 양육을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모든 훈련의 마지막 기말 과제 바로 이 주제권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냐 무소유의 문제보다도 존재냐 부재의 문제보다도 누가 나의 주인이냐의 문제가 우리의 평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쁠 수 있다. 나의 영이 즐거울 수 있다. 영혼의 참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야. 주님의 임재에 있다. 나의 마음의 기쁨, 내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만족이 주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죠. 주님을 내 앞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요동하지 않게 되고 나의 마음의 참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칼뱅, 그 전에 루터. 그 루터 전에 누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무슨 말 했냐면은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이 정상이 아니고 반대로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불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주님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초반에 고통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존재의 고통이 있고 소유의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부재하고 소유하지 않고 참석을 안 하면 고통이 덜해지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재에도 고통이 있다. 여러분, 출근하는 직장인의 고통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는 백수의 고통이 있다. 유부남 유부녀의 고통이 있다면 누구 뭡니까? 싱글 남 싱글녀의 고통이 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은 존재냐 부재냐 소유냐 무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11절에서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소유냐 무소유 있지 않은 인간의 행복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비결은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다윗의 비결이 뭐였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주재권.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장 20절 유명한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주님을 내 앞에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도 그렇고 또 하나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생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 여전도의 남성교회,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 사모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제를 사모한다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오늘 금요 기도회를 사모한다는 것이. 우리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의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 영혼의 만족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보다 더 쉽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쉽게 우리의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고통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간절히 겸손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재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